KBS 오디오북
기력이 다 빠진 사냥꾼은 이정표 말뚝발치의 경계석에 털썩 주저앉아 엽총과 텅 빈 사냥망태를 내려놓고 긴 한숨을 토해냈다.
프랑스야, 그대의 국회의원들이 이렇다.
쉬시 대령이 웃으며 외쳤다.
아, 처량한 달봉. 자네도 나처럼 시베리아 오지에서 6년을 있어 보았어야 하는 건데.
그는 말을 끝맺지 못하고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았는데 그 모습은 마치 자신의 불행이 하늘과 자신만 알고 있는 비밀이라는 표현 같았다.
자, 어서 가라.
그가 덧붙였다.
여기 계속 앉아있다간 잘못되고 말아.
그게 무슨 뜻인가, 필리프? 그건 사법관이 전가의 보도처럼 쓰는 말인데. 정말이지, 난 한계를 넘었다고. 토끼라도 한 마리 잡았다면 또 몰라.
두 사냥꾼은 보기 드문 대조를 보였다. 고위 관료 쪽은 나이가 42살이었지만 서른이 넘지 않아 보였고 반면에 군인 쪽은 실제 나이가 30살이었지만 적어도 마흔은 되어 보였다. 두 사람 다 레지옹 도네르 수훈자의 표시인 붉은 약장을 달고 있었다. 까치의 날갯죽지처럼 검은 머리와 흰 머리가 섞인 머리숱 몇 가닥이 대령의 사냥모 아래로 삐져나왔다. 반면에 사법관의 관자놀이는 아름다운 금발에 곱슬머리가 장식했다. 한쪽은 큰 키에 마르고 여위였으며 다소 신경질적으로 보였는데 하얀 안색의 얼굴에 새겨진 주름들은 속에 감춘 어떤 가공할 열정이나 끔찍한 불행을 슬쩍 내비쳤다. 반면에 다른 쪽은 얼굴이 건강한 혈색으로 빛나고 유쾌해 보여 쾌락주의자다운 모습이었다. 두 사람 모두 햇볕에 심하게 그을렸고 목이 긴 다갈색 가죽 각반에는 그들이 건넌 모든 도랑과 늪의 흔적들이 역력했다.
자, 어서!
쉬시가 소리쳤다.
전진! 조금만 더 걸으면 카상에 도착해서 근사한 식탁 앞에 앉을 수 있을 거야.
자네는 한 번도 사랑해본 적이 없는 게 분명해!
참사관이 안쓰러울 정도로 우스꽝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다.
자넨 형법 304조만큼이나 피도 눈물도 없어!
필리프 드 쉬시가 그 말을 듣고 갑자기 격하게 몸을 떨었다. 그의 넓은 이마가 찡그려졌다. 그의 낯빛은 그 시각 하늘처럼 어두워졌다. 끔찍한 쓰라림을 담은 어떤 기억이 그의 표정을 일그러뜨렸지만 그는 눈물을 보이지 않았다. 강인한 의지의 소유자처럼 그는 자기 감정을 가슴속 깊이 억누를 줄 알았다. 어쩌면 많은 담백한 성격의 소유자들이 그렇듯이 그도 인간의 어떤 언어로도 자기 고통의 깊이를 표현할 수 없을 때, 또 그 고통을 이해할 뜻이 없는 사람들이 조롱할 것이 뻔할 때 그 고통을 밖으로 드러내는 것은 부끄러운 짓이라고 생각하는지도 몰랐다. 달봉은 타인의 고통을 미루어 짐작할 줄 알고 그 고통이 다소 자제가 안 돼 드러나는 바람에 본의 아니게 충격을 줄 때라도 그 충격에 절절하게 공감할 줄 아는 그런 섬세한 영혼의 소유자였다. 친구의 침묵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피곤을 잊고 조용히, 아마도 채 아물지 않은 어떤 상처를 자기가 건드렸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침울해져서 가만히 친구의 뒤를 따랐다.
친구야, 언젠가 때가 되면.
필리프가 친구의 손을 꼭 잡고 비통한 시선으로 친구의 말없는 사과에 고마움을 표시하며 말했다.
언젠가 때가 되면 내 자네에게 내 지난 삶을 이야기해 줌세. 오늘은 할 수 없을 것 같네.
그들은 말없이 걸음을 이어갔다. 대령의 고통이 찾아든 것 같이 보일 무렵 참사관은 다시 피로감이 몰려왔다. 이어서 본능에 이끌려, 아니 그보다는 기진맥진한 사람의 소망이 시키는 대로 참사관의 눈이 숲의 정적이 얼마나 깊은지 탐색했다. 그는 키 큰 나무들의 우듬지를 살펴보고 오솔길들을 관찰하며 그 숲속에 숙식을 부탁할 수 있는 어떤 농가가 나타나지 않을까 기대했다. 어떤 사거리에 도착했을 때 나뭇가지들 사이로 피어오르는 한 줄기 가느다란 연기가 보이는 것 같았다. 그는 걸음을 멈추고 주의 깊게 연기 나는 쪽을 바라보았다. 그러자 드넓은 덤불숲 한가운데 솟은 몇 그루 소나무의 검푸른 가지들이 보였다.
집이다, 집이야.
그가 묻히다, 묻히다 라고 소리치는 표류하는 선원처럼 기쁨에 겨워 외쳤다. 그러고는 그는 꽤 빽빽한 덤불숲을 가로질러 달려갔다. 내내 깊은 상념에 빠져있던 대령은 기계적으로 그의 뒤를 따라갔다.
난 여기서 오믈렛 한 접시와 집에서 구운 빵과 쉴 의자 하나를 구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할래. 카상까지 가서 편안한 장의자와 송로버섯과 보르도 포도주를 즐기는 것보다 그게 훨씬 좋아.
저 멀리 마디가 많고 굵은 나무들이 빽빽하게 들어선 갈색 숲을 배경으로 눈에 확 띄는 희뿌연 담벼락을 보고 참사관의 입에서 흥분의 탄성이 터져나왔다.
이 집은 내가 보기에 옛날 수도원으로 쓰였던 건물 같아.
달봉 후작이 아주 오래된 검은 쇠살문 앞에 도착해서 또다시 외쳤다. 쇠살문 너머 꽤 넓은 정원 한가운데 옛날 수도원 건물 양식으로 지어진 집 한 채가 서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수도승이란 괴짜들은 어쩌면 이렇게 기가 막힌 장소를 찾아내는지 참 신기해.
두 번째 탄성은 시적 정취가 물씬 풍기는 그 은거지를 접하고 사법관이 경탄하며 내지른 것이었다. 그 집은 산을 등지고 경사면 중턱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 산 정상은 네르빌이라는 촌락이 들어선 곳이었다. 수령이 100년도 넘는 아름드리 떡갈 나무들이 그 건물 주위를 웅장하게 둘러싸고 있어서 그 건물은 외부와 완벽하게 차단되었다. 옛날에 수도승들의 숙소로 썼던 본체는 남향이었다. 정원은 40아르팡 정도 되어 보였다. 집 옆에는 푸르른 초원이 펼쳐져 있었으며 초원에는 여러 줄기의 맑은 시냇물이 흐르고 어떤 인위적인 손길도 닿지 않은 잔잔한 수면의 물웅덩이들이 적절하게 놓여 있었다. 여기저기 하나같이 우아한 수형에 다양한 형태의 잎을 가진 푸르른 나무들이 서 있었다. 그리고 정원에 잘 조성된 인공 동굴들과 계단이 파손되고 난간은 녹슨 거대한 테라스가 이 야생의 은둔지에 독특한 분위기를 조성했다. 또한 거기에 닿은 예술의 손길이 건축물들을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다운 자연의 풍경과 조화롭게 어울리도록 만들었다. 태양의 열기를 막아 식혀주는 것처럼 세상의 풍문이 이 안식처에 다가오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그 아름드리 나무들 발치에 서면 인간사 히로에락은 가뭇없이 사라질 것만 같았다.